성경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요즘은 제가 설교 말씀 이렇게 준비하고 몸을 위해서 좀 운동하는 거 이거 빼고는 거의 전 시간을 성경 낭독하는 거 이거를 보정하고 하는 그런 데 시간을 써요. 얼마나 성경이 많은지 몰라요. 그 안에 내용이. 이렇게 글 읽는 거 하고 이거를 음성을 성우가 이제 낭독해 온 거를 하나하나 이제 다 조정을 해갖고 이제 그걸 하면서 참 성경책이 길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합니다.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얼핏 이렇게 읽거나 보면 별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싫어하시고 그래서 큰 심판으로 정죄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가끔씩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기하 24장 1절에서 15절을 읽었는데 이 본문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왕이 백성의 수를 이렇게 세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엄청난 시련과 역경, 고난 이런 걸 이제 겪고 왕이 되고 그래서 여러 영토를 다 이렇게 정복을 하고 이제 좀 편안하게 마지막 여러분 사무엘기사 하 24장이 사무엘기의 끝이에요. 그 다음이 열왕기상이에요.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이렇게 가서 보면 다윗의 말년 말년쯤에 다윗이 70세까지 살았는데 뭐 67세나 68세나 하여튼 모든 것이 다 잘 돼서 번영을 이루고 바세바 문제도 다 해결이 되고 뭐 이렇게 이제 된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왕이 백성의 수를 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백성의 수를 센 그 일로 인해서 여기 15장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병을 보내셔서 저 위에 있는 단에서부터 밑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사람들을 치시니까 무려 7만 명이 죽었다. 3일 동안에 여러분 7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일을 싫어하셨으면 7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희생이 되는 이런 일이 생겼을까. 자, 또 어떤 의문이 드냐. 이렇게 죽은 사람들은 다 불신자일까? 아니면 이 안에는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인들도 들어있었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도 이제 해보고 또 우리가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 이렇게 엄청난 이 백성이 어느 면에서 백성 면에서는 무고한 거잖아요. 무고하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 하나의 잘못된 판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복지와 안녕, 심지어 생사가 갈리는 그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제목을 다윗의 인구조사와 올바른 지도자를 구하는 기도의 중요성 이렇게 이제 잡고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의 미리하심에 달렸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전체적인 그런 그 스토리와 함께 하나하나 이게 들어있는 그런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다윗이 위기를 만났어요. 자, 사람이 살다 보니까 위험한 때를 만납니다. 위기가 닥치는데 정말 사람이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뭐 고통이 있고 한 이럴 때가 위험할 때일까 아니면 모든 게 다 잘 되고 모든 게 성공하는 것으로 보일 이럴 때가 정말 위험한 때일까? 뭐 대다수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을 살펴보고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오히려 성공을 하고 계속해서 일이 잘 풀려나갈 때 이때 대개 사람들이 방심을 하고 이때 사람의 마음속에 이제 들어있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런 때가 위험한 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성경과 우리 인생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진리를 이야기해 줍니다. 모든 게 잘 풀려요. 일이 다 잘 됩니다. 그럼 모든 일이 다 나를 통해서 내 힘으로 잘 되는 줄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 쉽고 그러면 다 과시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면은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언이 있는 것 같아요. 실패를 견디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성공을 견디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조그마한 무슨 실패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한 국가야 한 번에 7만 명이 죽었으면 이게 보통 사건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장인 사울에게 이제 쫓겨다니던 그 13년에 그 인고의 그런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광야와 동굴 속에서 하나님만 신뢰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30살에 왕좌에 이제 올라서 왕이 되고 정말 여러 영토를 다 정복을 하고 평안히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 평안히 지내게 됐을 때 그의 마음속에 있던 교만이 이제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위험이에요. 각 사람에게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나 국가에도 내재가 되어 있는 그런 위험이다. 일이 잘 되면은 꼭 이런 일이 생기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무엘기하 24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은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의 전기를 쓰거나 그럴 때 이런 부끄러운 일은 감추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링컨은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고 정직한 대통령이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나쁜 건 다 숨겨서 그래요. 그 미국 사람들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이 뭔가 위대한 영웅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국가를 이렇게 살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좋지 않은 점들은 가능한 한 다 숨겼어요. 엄청난 독재를 했어요. 링컨도.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 전쟁을 치르고 그렇게 해서 그 노예를 다 풀어내고 하는 그런 거에 그냥 뭐 이렇게 사랑으로 합시다 이래갖고 여러분 그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거든요. 근데 성경의 위대함은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라 해도 뭐 아브라함이든지 뭐 다윗이든지 누구든지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극심한 죄를 지으면 그거를 성경은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배움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자, 1절에서 9절은 다윗의 인구 조사 내용이에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돼서 성공한 이후에 그의 마음속에 들어있던 그 교만이 이제 드러난 그 사건입니다. 자, 24장 1절 가서 보니까 다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그들을 대적하려고 다윗을 움직이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수를 세라 하고 말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24장이 사무엘기하의 마지막이에요. 다시 말해 다윗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이 사무엘기상 사무엘기하인데 거기에 맨 마지막이 이런 불행한 사건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 타올라. 그러니까 일단은 이스라엘 안에도 교만이 극심했던 거예요. 아, 모든 일이 다 잘 되는구나. 이게 우리 힘으로 원수들 다 제압을 하고 이제 아주 온전한 그런 왕국을 이루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려고 다윗을 움직였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움직였다.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을 품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다 그걸 집어넣어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다윗이 이미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런 교만, 어떤 그 욕망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허용하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역대기상 21장 1절에 동일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나 다윗을 선동하여 이스라엘의 수를 세게 했다. 자, 그러니까 이 일에 사탄이 개입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가서 보니까 사탄이 이 다윗을 선동을 했다 그랬어요. 선동을 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이미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과 그런 교만이 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인구조사하는 거 여러분 지금 우리도 뭐 몇 년에 한 번씩 센서스 하고 해서 인구 도대체 몇 명 있는가 이걸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구조사 자체가 잘못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맨 마지막에 가서 내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한번 세어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인구를 수를 잰 게 아니라 세인 게 아니라 9절 가서 보니까 그래서 명령을 받고 나가서 이제 수를 세러 돌아다녔는데 요압이 백성의 수의 총계를 왕에게 주었는데 이스라엘 안에는 칼을 뺀 용맹한 자 80만 명이 있었고 유다 사람은 50만 명이다. 누구 수만 센 거예요? 군사들의 수만 센 거예요. 칼을 빼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수가 다 합치니까 지금 얼마냐? 80만에 50만, 130만 명이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뭐 군대가 한 50만 명 정도 아마 이제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북한이 지금 100만이라고 하니까 그거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3천 년 전에 그 정도면 얼마나 군인들의 수가 많았는가.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또 온 세상에 알리고 그러면 과시하게 되고 이러면서 다윗의 어떤 그 위엄, 위대함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원래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지은 시가 있는데 그게 시편 20편입니다. 20편 7절에 다윗이 몸소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어떤 자들은 병거를 신뢰하며 어떤 자들은 말을 신뢰하나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로다. 그 당시에 별거 없었거든요. 별거 없었어요. 이렇게 될 때는 병거를 신뢰하지 않고 말을 신뢰하지 않고 주 우리 하나님만 신뢰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지금까지 해서 여기까지 와서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끝에 가서 지금 사람들에게 또 뭐 후손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서 무언가를 과시하고 싶어서 우리나라 전체 군인의 수가 몇 명인지 세 갖고 와라.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모든 게 다 이제 잘 되고 평안해지고 이렇게 이제 할 때 군인의 수를 세는 이러한 그 악한 일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또 성경은 출애굽기 30장 12절 가서 보면 백성의 수를 셀 때 인구조사를 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자, 30장 12절 가서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그들의 총수를 조사하며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은 각각 자기 혼을 위해 주께 대속물을 드릴지니 이것은 내가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가운데 재앙이 없게 하려 합니다. 지금 이제 엄청난 지금 재앙이 지금 떨어졌는데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지 않고 각 사람의 혼을 위해서 대속물을 드리지 않고 그냥 인구수만 그것도 백성의 수만 이렇게 세 갖고 돌아오는 그런 일을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없이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또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진행했구나. 하나님이 그걸 심히 불쾌히 여기셨구나. 이제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 근래 예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면서 교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교만, 그 교만의 본질, 또 위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위선의 본질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본인이 가로채는 거다.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뭐 내가 이걸 했다 저걸 했다 뭐 했다 그러고 자꾸 그렇게 하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는 건데 그걸 가르쳐서 예수님이 위선자라고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또 동시에 그렇게 하는 게 그게 교만이라고. 지금까지 다윗이 뭐 아무것도 없어요. 양우리에서 양들을 이렇게 끌고 다니는 목동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아이를 말 그대로 데려다가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왕으로 삼고 기름 붓고 그래갖고 지금 여기까지 사실 온 거예요.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아마 뭐 금수저로 태어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글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는지. 근데 저를 포함해서 뭐 제 아내나 다 흙수저로 이렇게 다 태어나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뭐예요? 이거 하나님께 해주셨지 뭐 있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이쯤 돼갖고 이 교회를 뭐 내가 세웠다 어쨌다 뭐 이렇게 해갖고 영광을 하나님 받으실 거를 이렇게 채워가기 시작하면 그럼 그게 교만이고 그게 위선이다. 그렇죠? 이런 경우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래서 반드시 징계가 오게 돼 있다.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면 거의 다 어떨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자, 2절에서 이제 4절은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이제 군대 대장이 나와서 반대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압이 이 말을 듣고는 기가 찬 거예요. 본인이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걸 왕이 명령을 하는구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백성이 얼마나 많든지 지금 얼마나 많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 왕의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100배나 더하사 내주 왕의 눈이 그것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백성이 그렇게 많이 불어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주 왕께서는 어찌하여 이 일을 기뻐하냐? 이 백성의 수, 특별히 군인의 수 세는 거를 도대체 왕이 미쳤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요압의 말로는 당신 지금 제정신이냐? 여태까지 이거 이루어 놓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루어진 건데 지금 와갖고 하고 이렇게 해서 내 손을 이렇게 들려고 하니까 요압이 보기에도 이거는 아니지 그렇게 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말리는 거예요. 이 요압이 원래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요압이. 그래서 어떤 때는 문제가 많은 사람도 올바른 일을 하는구나. 올바른 말을. 요압은 누구냐? 다윗의 조카예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 형제가 있고 맨 마지막인데 그 중간중간에 누나가 있단 말이에요. 저 위에 어떤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가 낳은 아들이 아들의 이름이 누나의 이름이 스루야예요. 스루야. 그래서 스루야의 아들들 요압과 아사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삼촌 막내 삼촌 나이가 어쩌면 비슷했을 수 있어요. 비슷하게 막내 삼촌이니까 군대 대장이 됐는데 이때까진 그래도 괜찮았어요. 여러분 다음 장 넘어가면 이제 열왕기상 넘어가면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삼아야 되는 이때에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 아들이 등장해서 내가 하겠다고 하니까 요압이 글쎄 거기 가서 붙어갖고 그래서 다윗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다가 요압이 어떻게 돼요?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가서 보시면 아주 그냥 속임수도 많고 다윗을 괴롭게 하고 그런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눈에 보기에도 이건 다윗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다윗이 이게 나이가 들어서 우리 삼촌이 진짜 이건 해선 안 되는 일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안 듣죠. 너무나 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듣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교만으로 인해 망한다. 예, 우주 공간에 들어온 첫 번째 죄가 사탄의 죄예요. 그 죄의 이름이 뭐예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첫 번째 이 땅에 들어온 죄, 그 이름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렇죠? 그래서 대다수, 저를 포함한 대다수 인간의 죄의 근본은 교만입니다. 교만하기 전에는 대개 문제가 없어요. 그 성경을 살펴보시면 다윗도 요압도 나중에 그 훌륭한 솔로몬도 다 교만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성도들 이렇게 미끄러지고 어려움 겪고 이런 분들 궁극적으로 이제 가서 보시면 동일한 죄,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뭐냐, 교만이라고 하는 그런 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압과 장군들이 그렇게 뜯어 말려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술을 세러, 왕이 세러 세 갖고 오라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9개월 20일 8절에 아예 날짜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 다음에 요르단강 건너까지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사는 12지파 사는데 다 돌아다녀갖고 그래서 한 10개월 동안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80만 명, 유다의 50만 명의 군인들,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런 수가 있습니다 하고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자, 다윗이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뭐라 그럴까 흐뭇해서, 이야 이제 이렇게 성공을 했구나, 130만이네, 130만. 근데 그렇게 한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공 후에 가장 큰 시험은 영적인 교만이다. 자, 교만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의 교만,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개인과 목사의, 교회와 목사의 교만, 그 다음에 국가의 교만.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다윗은 과거에 사울 앞에 이제 서기 전에 뭐 한 15, 16살쯤 됐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챔피언, 영어 성경에 챔피언이라고 써 있어요. 투사 골리앗을 만납니다. 골리앗 앞에서 사무엘기상 17장 47절 요 조그만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므로 그분께서 너희를, 너 포함해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근데 세월이 지나고 그래서 왕이 되고 말년이 돼서 모든 게 다 풍성해지고 모든 것이 다 성공으로 보이는 그 시점에 이와 같은 믿음이 약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끝까지 유지가 안 되고 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왕년의 간증이 지금 이 시간의 믿음을 보증하지 않는다. 우리 왕년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왕년에 내가 이랬다. 특히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서 그 군대, 왕년에 군대에서 내가 뭐 어쨌다 하여튼 군대 얘기를 엄청 하는데 그게 이제 왕년의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혜라고 하는 거 이야기할 때는 왕년의 거는 얘기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 매일매일 새롭게 공급받는 그 은혜를 이야기해야지, 다윗처럼 왕년의 거 이야기하면 그럼 결국은 끝에 가서 내가 다 했다 이렇게 이제 되면 이런 어려움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개 교만이 어디에, 어떤 사람이 대개 교만하냐, 두 종류가 있어요. 디모데 전서 3장에 가서 보면 목사의 조건 이런 거 가서 보면 초신자는 안 된다 그랬어요. 믿음 생활 딱 시작한 사람은 그럼 교만해서 안 된다. 막 불이 타갖고 뭐 해서 내가 하면 다 될 것 같이 이렇게 생각, 이러면 이제 교만해서 안 된다. 이게 하나가 있고, 중간은 그렇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신앙생활에 이런 시간이 이제 길고 오래 신앙생활 했어요. 또 목회 이런 거 하면 특히 사역에서 아니면 어떤 직무를 맡아서 집사든 지역인도자든 뭐 하여튼 집사 이런 걸 오래 이제 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할 때는 내가 했다는 생각이 스물스물 이제 기어 올라오고, 그래서 이거 컨트롤이 안 되면은 그러면 교만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그거는 반드시라고 써 있어요. 반드시. 왜 그러냐? 거기 가서 보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랬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요, 하나님의 진짜 딸이면, 예, 그러면 이렇게 교만의 죄, 그러니까 극도로 이렇게, 예, 죄가 나오면 하나님 반드시 징계한다. 말씀드린 대로 교만의 위험은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예, 특별히, 예, 남이 보기에 그래도 성공한 것 같다 하는 이러한 좀 높은 위치에 있고 뭐가 일이 잘 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사람에게 내재가 돼 있는 그런 위험이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되고, 자, 개인이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잊고 자기를 높이려는 유혹이 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부흥하고 규모가 이제 커지고 이렇게 이제 하면, 예, 교회 안에 성도들, 목사 포함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마음 푹 놓고, 예, 그러고는, 예,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좀 높여도 되지 않겠냐, 우리가 뭐 이렇다 그러고, 예, 이렇게, 예,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뭐 일을 한다고 하는 그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서 우리 교회, 하여튼 우리 목사, 목사 같으면 나, 내 사역, 예, 여기로 초점이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아니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평가,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 여기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숫자, 우리 교회 몇 명이 모인다, 헌금이 어떻다 해서 목사가 그 일일이 헌금 체크 지역마다 해갖고 해서 그거 그래프 그리고 뭐 해라 그래갖고 이렇게 체근하고 뭐 그 전도사들 그런 유치한 일을, 여러분 그거 얼마나 유치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 그렇게 해서 전도사 교육을 받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또 목사가 되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이거 그렇게 하는 데가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예, 행정 조직을 동원해갖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지, 예, 이렇게 긁어 짜서, 그거 공산당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예, 몇 호씩 이렇게 담당을 시켜갖고, 그래갖고, 예, 거기 아주 담당을 하고, 아주 꼼짝 못하게, 교회를 왜 안 왔는지, 뭐 어쨌는지, 이렇게까지 해서, 오후 담당제 하듯이, 이렇게 교회를 운영을 하면, 여러분 그게 되겠어요? 그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겠어요? 예. 예, 하나님인, 예,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걸 원하는 거지. 물론 그런 걸 동원해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 거, 고통당하는 거 이런 거 알고 같이 기도해 주고 이런 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예, 이 사람의 수 관리, 헌금 관리 이런 것 쪽으로, 예, 한쪽으로 그냥 쏠려 있으면 그거는, 예, 그건 인간의 일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일 하는 거 전혀 아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목사가 교인들의 수, 헌금에 집착해서 예민하게, 뭐 헌금이 왜 이렇게 떨어졌냐, 뭐 이번 주에는 이렇게 사람이 많이 들어왔냐, 어쨌냐, 그리고 이렇게 체근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미 교만죄에 빠진 거예요. 교만죄에 빠진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목사가 되려는 사람들이, 예,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 모든 것이 늘어나고 잘 되면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요. 근데 안 됩니다. 교인이 안 늘고 뭐가 안 돼요. 그러면 그만두라는 신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걸 어떻게 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저 짜고 이렇게 해서 하면 본인도 힘들고 가족들 힘들게 만들고, 예, 그렇게 해서 거기 있는 몇 사람들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목회를 하거나 할 때 사람의 수, 헌금 이런 거, 예, 말씀드렸잖아요. 메가더가 뭐라 그래요? 열심히 성경 말씀을 파고 깊이 하는 건 내가 할 일이고, 넓게 퍼뜨려주고 뭐 헌금이 많이 생기게 하고 교인들이 몰려오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예, 그것까지 내가 달려고 하면 그러면 안 된다. 그게 교만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교회에서. 세 번째, 이 원리는 국가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국가가 어렵고 힘들고 이럴 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하는데, 부강해지고 또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잊고 나 스스로 이렇게 다 했구나, 그냥 자연적으로 다 된 거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교만에 빠집니다. 이게 모든 나라의 공통적인 패턴이에요. 그 패턴에 지금 대한민국이 올라탔어요. 거기에 아주 심하게 올라탔습니다. 저희 뭐 40대 50대는 정신이 없어요. 그냥 지금 너무 좋아갖고 입이 찢어져갖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그러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잘 뽑아서 너무 좋다 그러고. 자,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 여러분 나라를 세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한번 6.25 전쟁이나 이런 거 보면서 그 이 선조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라를 세웠는가, 또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 정말 뭐 독일 연설이나 이런 거 광부들하고 가서 울면서 이런 거 한번 이거 보면 정말 건국이라고 하는 거, 산업화라고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또 거기에 부응해서 백성들이 열심히 일한 거, 이런 거 때문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게 어디서 왔냐? 성경에 근거한 자유민주주의 시장 체제라고 하는 그런 헌법의 가치에서 왔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크게 그 기간에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만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목사들이 좌익들이 수두룩하고, 신학교가 좌익이 수두룩하고, 교인들의 과반수가 좌익이고, 좌경화된 그런 이념 가치관으로 이 나라의 지금 기초를 흔드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겨서 지금 최악의 좌경화된 그런 정부를 지금 세워놨잖아요. 자, 이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생기고, 단순한 이게 정치적 대립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을 무너뜨려서 이제 헌법을 한 번만 개정을 하면 그냥 자유민주주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지금 똑같은 나라인데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는 이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국가가 좌경화가 되면 개인의 자유보다는 집단, 절대적인 도덕보다는 상대적인 가치와 가치관을 중요시하는, 그래서 인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진보예요. 다른 게 없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게 진보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우리 보수는 우린 미약하다, 미약하니까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런 틀, 이런 걸 잘 유지해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고쳐면서 나가야 된다. 자, 그래서 국가가, 국민들이 교만해지면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을 사용해서 다윗을 대적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인구수를 세게 하고 그 결과 3일 만에 7만 명이 죽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에서 이제 15절 이제 가서 보면 다윗의 회개와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나옵니다. 10절에 다윗이 백성의 수를 센 뒤에 그의 마음이 그를 침으로, 여러분 여기 기존 성경에는 찌름으로 그랬어요.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찌르는 게 아니라 여기는 스마이트라고 한 단어를 쳐서 이런 몽둥이로 내려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이런 바늘로 이렇게 쏙 찔린 게 아니라 그냥 몽둥이나 뭐 쇠망치나 이런 게 내려치는 게 그 스마이트란 단어인데, 성경은 스마이트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의 마음이 엄청나게 그를 내려친 거예요. 내려쳤어요. 그만큼 그가 마음이 부드러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칼로 내리치듯 양심에 큰 가책이 생겨서 쉽게 얘기하면 잠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 숫자 130만 들었을 때 너무 좋았는데 그날 밤부터 잠을 못 자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행한 일로 인해 내가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10절에 오 주여, 이제 간청하건대 주의 종의 불법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본인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거 한 게 결국은 내 영광, 내 교만 뭐 이런 거 드러내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런 거다 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다윗을 위대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그걸 알게 되니까 곧바로 자기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놓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다윗의 전 삶에서 계속해서 그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친구고 선견자 대언자 노릇을 하는 갓을 이제 보내갖고 셋 중에 하나를 택해라. 13절에 7년 동안 땅에 기근이 들 건지, 3개월 동안 내가 원수들에게 쫓겨다닐 건지, 3일 동안 역병을 내가 이 땅에 보낼 건지 셋 중 안에 하나를 택해라. 그랬더니 14절에 다윗이 묘한 말을 합니다. 내가 큰 곤경에 빠졌도다. 그런데 주의 긍휼은 크시니 이제 우리가 그분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게 낫지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 그래서 뭐 택한 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3일 동안 역병을 보내신 거예요. 그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두 번째는 이해가 되죠. 두 번째는 뭐냐면 3개월 동안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는 건 사람의 손에 빠진 거잖아요. 자, 그런데 왜 기근, 7년 동안 기근 드는 게 이게 왜 사람의 손에 빠지는 건가? 요거 잠깐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서 보시면 기근이 나오는데, 기근은 종종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락하신 그런 재앙인데, 이 기근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사람의 탐욕과 잔인함이 본격적으로 드러나서 사람의 악한 것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악한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7년 동안 기근이 들면 먹는 게 없는데 그러면 곡식이 귀해지잖아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 그 다음에 권력자가 식량을 독점하고, 그러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약자는 더 심하게 착취를 당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의 그 죄악의 죄성이 증폭이 돼갖고 사람이 포악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랫동안, 더구나 지금 7년 동안 기근이 드는 그런 일이 생기면. 그래서 이렇게 7년 동안, 오랫동안 기근이 들면 생존을 위해서 곡식을 사야 되고, 그런 곡식은 곡창을 준 사람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손에, 그 사람의 손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손에 빠지는 거다. 그래서 특별히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부하고 돈 많이 가지고 곡식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런 그 노략물이 될 수밖에 없지요. 저와 여러분이 열왕기하 6장 25절에서 29절 가서 보시면은 사마리아 그 도시에 기근이 심하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백성들이 자기 아이를 삶아먹었다 그랬어요. 자기 아이를. 여러분, 그 정도로 힘든 게 그게 기근입니다. 우리는 뭐 그런 거 지금 생각하지 못하지만 중국의 문헌에도 그렇게 오랫동안 기근이 들면 사람들이 아이를 잡아먹었다. 예레미야 애가에도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포로로 잡혀갈 때 그 여인들이 자기 아이를 삶아먹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7년 동안 기근이 드는 게 그게 사람의 손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한 기근 7년이고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걸 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당장에 3일 동안 역병을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병은 기간이 짧고 또 이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니까, 여기도 보잖아요. 하나님이 천사에게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순식간에 이 역병이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택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15절에 이 선택의 결과로 15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그 아침부터 정해진 때까지 이스라엘의 역병을 보내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 중에서 7만 명이 죽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전염병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전염병이 온 나라에 도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도 안 걸리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만 딱 7만 명이 걸려갖고 이렇게 그런 일이 발생할 거야? 아니면 전염병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걸리면 다 죽는 걸까? 걸리면 다 죽는 거죠. 그렇죠?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역병으로 죽임당한 사람이 7만 명이 있는데 이 안에 분명하게 구원받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답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아, 포함되어 있겠죠. 뭐 세균이 이런 거 저런 거 가리지 않으니까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왜 그 사람들도 함께 죽었을까? 이게 인생에 많은 게 이런 문제입니다. 인생의 이런 문제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오한 질문이에요. 왜 어떤 때는 구원받은 자들이 전쟁, 기근, 역병 등을 통해 갑작스럽게 죄인들과 함께 죽을까? 6.25 전쟁이 터졌어요. 그러면 기독교 군인들 하나도 안 죽고 믿지 않는 그런 군인들만 다 죽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특히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걸 전지하시다고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냐? 시편 139편 16절에 주의 눈이 아직 불완전한 나의 실체,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서 이 아이를 이제 만들어내실 때 처음 이게 불완전한, 처음에 정자와 난자가 이게 결합해서 나중에 이게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불어나는 건데 계속해서 형성되는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것들 가운데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아니하였을 때 정자와 남자가 만나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그 전부터 다 그 안에 기록이 돼 있다. 이 얘기는 한 사람의 모든 거를 태어나면서부터, 수태가 돼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거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는 날을 알고 계시고 죽는 그 순간 몇 시, 몇 분, 몇 초에 죽는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요?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알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오, 저 사람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었지?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서 병이 나서, 그렇죠? 재난이 일어나서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 그 때를 벗어나서 죽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그 때, 이때 죽는다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 그 때를 벗어나서 죽는 사람, 그보다 먼저 죽거나 그 이후에 죽는 사람은 인간들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일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생명이라도, 이 메뚜기 같은 이런 작은 생명이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통치를 벗어나서 죽거나 하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의 죽음 역시 하나님의 허락, 그리고 미리 아시는 때 이것을 벗어나서 일어난 일은 없다. 이게 죽음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진리예요.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이걸 숙명론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이 있어요. 숙명론은 운명이 정해져서 기계적으로 정해져 갖고 기계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안에 인간의 선택이나 행동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숙명론에 다 정해졌어. 다 정해졌다고, 낙엽 떨어지는 시간까지 다 이렇게 정해졌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가지고 주권을 행사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인간의 선택과 책임이 반드시 들어있다. 그것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진 않으세요. 그것까지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런 거를 이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의지적으로 반대하기도 하고 그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보상과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정해놨으면 인간이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보상이 있고 무슨 징계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정해놨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순간과 같은 이 생명의 시작과 끝, 이건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 그리고 성경에는 아주 미묘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로운 자가 멸망할지라도 아무도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긍휼이 풍성한 자들이 끌려갈지라도 의로운 자가 다가올 해악을 피해 끌려간 줄로 깊이 생각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더 큰 불행이나 악행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의로운 자를 먼저 죽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의로운 자가 더 큰 재난과 재앙을 겪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그를 데려가신다. 이런 면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런 방식일 수도 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 되는 거를 그걸 인간의 여러분 뇌가 요만한데 그걸 갖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오버히팅이 돼요. 이게 뇌가 그 과열이 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는 데까지 우리가 알아보고 성경도 찾아보고 그리고 결국 끝에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런 영역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된다. 그럼 우리의 때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아신다. 근데 그거를 간섭하지 않으세요. 인간의 책임, 인간의 의지 이런 것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해야 된다. 요즘과 같이 이렇게 어려울 때, 야, 이런 걸 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실까? 여러분, 퀘스천마크 갖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영역의 일이에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하나님 그 영역 안에. 근데 그걸 하나님이 다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주권 통치를 가지고 지금 이걸 이끌어 나가신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세요. 사사기 한 400년 가운데 그저 한 3분의 1 정도, 그때는 진짜 완전히 나라가 그냥 무너져서 나라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또 살아나고, 무너져서 없어질 것 같은데 또 살아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죽는 문제 이런 것까지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고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는 그런 문제고, 어떤 때는 심지어 미리 죽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에게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훈 적용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성공한 것 같을 때 우리가 정말 경계를 해야 됩니다.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교만은 실패할 때보다는 성공할 때 더 쉽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교만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거예요. 저나 아니면 우리 교회 집사든 지역 인도자든 뭐 해서 이렇게 직무를 수행하거나 뭐 이런 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가로채는 것 같은 이런 게 보이면 그럼 와서 이야기하세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냐 그렇게 이야기를, 사례를 이렇게 드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은 맞으면은 고쳐야 됩니다. 성공 후에도 겸손히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린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또 무슨 교훈을 배워요? 죄를 깨달으면 다윗처럼 납작 그냥 엎드려서 잘못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또 뭘 우리가 봐야 되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때에 죽는다. 이 때를 벗어나서 죽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게 하나님의 전지하심이고 하나님의 주권 통치예요.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미리 죽는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푸는 방식일 수도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그래서 또 한 사람 지도자의 잘못으로 순식간에 3일 만에 7만 명이 죽는 이런 악한 일이 이스라엘 국가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올바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당시에는 왕이기 때문에 백성이 투표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지도자를 국민이 선택하는 거예요. 국민이 선택을 하고 그리고 물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하기 전에 정확하게 그 사람의 모든 거, 미국 대사관 뭐 문화원에 가서 불을 질렀는지 이런 거 다 가서 살펴보고, 불 질른 자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지.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반미를 그렇게 했는데 뭐 총리가 되고 어쨌다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이런 일이 생긴 다음에 땅을 치고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국가의 지도자들, 이거를 세우는 게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이 해야 될 그런 의무잖아요. 지도자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노력은 기도로 끝나면 안 되고 투표장에 가서 똑바로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투표장에 가서 똑바로 투표를 해야지. 기도만 하고, 예, 그러고는 땀 쪽으로 찍어 놓으면, 예,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예. 제가 이렇게 써왔습니다. 좌익 지도자들 세워놓고 밥이 넘어가냐. 누가 그랬잖아요. 예. 극좌 이런 자들을 세워놓고 밥이 넘어가나. 특히 목사들 정신을 차려야 돼.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 정말 밥이 넘어갑니까, 이게? 예. 이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올바로 선정하는 것이 수많은 사람의 생사화복을 결정한다. 이게 지금 오늘 이 교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고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을 위해서도 그리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려 함이라. 지금 이게 안 돼서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지도자들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 교육 제대로 시키고 정신 교육 제대로 시키고 싸워서라도 절대 안 된다, 좌익은. 예. 의가 갈려서 부모 자식 간의 의가 갈려도 얘기할 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위기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구출을 통해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